언젠가의 TV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난 100년 중에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참담한 사건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1등이 지난 1986년 4월,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 그 소련이었을 때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파 사고, 그리고 2등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파 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고는 우리 인류와 지구에게 큰 치명타가 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고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이 두 사고의 공통점이 조그만 일에서 실수한 것이, 어쩌면 실수했다기보다는 착각한 것이 이렇게도 큰 피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의 조사 기록을 보면은 원자력 기기의 운전을 담당했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14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맥시멈 12 정도의 수치에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자기가 실수인 줄을 몰랐고, 또 사고 후에 조사를 할 때도 전혀 자기는 평소대로 이 맥시멈 수치 이하로 맞추어 두었고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블랙박스 비슷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추적해 본 그 결과가, 이 전문가가 착각해서 이 수치를 높게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한 원자로가 터지게 되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착각이나 이 착시와 같은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저 그 개인 마음속에 있는 하나 조그만 생각이나 이 보이는 것, 이것일 뿐입니다. 남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착각이라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착각은 자유라고. 그런데 이 착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말로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나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착오가 될 때, 때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같은 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돼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 인류와 지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착각하거나 착시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서 착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착각으로 인한 실수지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걸 갖고 뭘 그러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영적인 이 사건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 원자력 사고보다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여기 4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품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품꾼 비유 혹은 이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에 나오는 대로 이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혹은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의 비유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품꾼 비유 이 바로 뒤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록 24장에서 25장으로 이 장은 바뀌었지만은 여기 마태복음 25장 첫절부터 시작되는 비유, 이 열 처녀의 비유, 이른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이 문학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좀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품꾼 비유보다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더 강조해서 많이 강해 주시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완 반면에 이 품꾼 비유는 그동안에 이 열 처녀의 비유에 파묻혀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품꾼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와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그게 어떤 비유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교훈해 주시는 중심적인 내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비유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비유를 헬라말로 파라볼에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에 이 비유라고 하는 용어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공관복음서에서 전부 30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생배소 가게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달란트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뭐 이러한 비유들이 비유라고 하는 이 파라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지요. 이 파라볼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비유가 30개가 있고, 또 이 비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야기식으로 전개한 비유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 또 빚진자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청지기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타 직역법으로 표현된 유사 비유나 또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예문들이 한 2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하게는 47개, 그리고 유사 비유까지 포함하면은 한 75개 정도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비유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제가 그저 다음 주가 될지 몇 주 뒤에 조만간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비유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생각하는 품꾼 비유는 주인의 말씀을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때에 대해서 이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이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품꾼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집을 떠나 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종들을 불러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내줄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냥 일반적인 종이라기보다는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여러 많은 종들을 관리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청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언제 돌아오려는지 그 시간과 때는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청지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또 옛날 번역으로 하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처음 나오는 청지기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하죠. 그냥 뒤에 나오는 청지기는 악한 종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지만은, 또 이것처럼 지혜로운 종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될 터인데 그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말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 의하면은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자리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신실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성실하다 혹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이 충성되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의리를 다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의리를 다해서 관계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주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정직으로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말하면 일이라면,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면 그것은 응당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겠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이 청지기를 오늘 말씀해서 여러분 살짝 비켜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저는 창세기의 요셉이 떠오릅니다. 구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말단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지 결국은 그 가정의 총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인이 집을 떠나면 그 집 안에 모든 일상사를 위임하고 떠날 수 있는 그를 믿을 만한 종이 바로 이 요셉인데, 집주인 보디발이 평소에 요셉의 손금이 또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고 하면은, 그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죠.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았던 그 목격담이자 체험담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누가 보한 겁니까? 보디발이 보았어요. 이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거든요. 자,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 속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 신실한 청지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우리를 보면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르고 뭔가 다름이 있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고 뭔가 특별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여기 악한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나쁜 천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생활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나쁜 혹은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말이 기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게 useless에 가깝습니다. 쓸모없다. 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인이 집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에는 슬기로운 종이든 악한 종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이들이 다 일 잘하는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없을 때, 더구나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다 위임하고 먼 여행을 떠나고 나니까 이 두 번째 청지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노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죽이는커녕 때리고 해치고 술친구들이나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나쁜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8절 말씀이지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 지혜롭다 신실하다 혹은 악하다 나쁘다 하는 이런 종의 모습들은 모두가 다 훈련의 결과이죠. 훈련의 결과입니다. 지혜롭다 신실하다 하는 이것은 끊임없는 그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어느새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고 주인이 있던 없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자기 행동 양식으로 정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악하고 나쁜 종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신실한 청지기와 별다를 바 없이 일을 하지만은 주인이 없거나 언제 돌아올지 정한 시간이 없으면은 맡은 일하는 건 뒷전이고 제 마음대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잔머리 써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인도 없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뭐 있는 시간인데 뭐. 편하는 일이야. 그저 주인 오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적당히 하면은 주인이 날 좋게 평가해 줄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그저 이때 좋은 기회니까 술친구나 불러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이게 악한 종이란 말씀. 오늘 이 비유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시고 정권을 위임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의 악한 청지기는 잔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뜻밖의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악한 종을 처벌하고 결국 외식하는 자가 받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쫓겨남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종은 성실하고 악한 종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꽤도 많고 더 부지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결국 이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말씀과 명령 앞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 쾌락을 위한 어떤 일에만 탐닉한 것만. 이 사람은 주인을 속여서 계산하는 것만 끊임없이 추구한 것. 한마디로 이건 주인을 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계산법의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이 온다 안 온다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청지기가 다 주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오히려 마치 내일 주인이 오시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오늘 하루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던 반면에 이 게으른 종은 머리를 써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주인이 안 와. 언제 올지도 몰라. 아, 주인이 생각보다 오래 있나 보다. 뭐 그렇다면 뭐 미리 일할 필요 있나. 오늘 하루 그 전에 가 즐겁게 놀다가 넘어가면 되는 거죠. 적당히 넘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오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아직 오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깨달았던 이 교회가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는 동안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세상에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이 그저 채 서른이 안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절기교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교회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때만 나오는 그런 분을 절기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이시고 또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유아세례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그 학생 예배도 학생회장으로 열심히 나오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모처럼 함께 빵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왜 요즘은 그러냐 하고 질문을 던졌지만은 뭐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 청년은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 장모님이랑 같이 어느 가정에 함께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운전하고 계시고 저는 그 오른쪽에 앉아서 가는 중에 제가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 그 아드님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걸 아버지 탓이라고 그러던데요. 혹시 옛날에 교회 안 나간다고 좁힌 적이 있으세요? 뭐 농담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장로님이 하고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녀석 교회 안 나가는 거 제 탓입니다. 그 이야기 전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트로폴리탄 일대에 살다 보면은 뭐 다리를 건너거나 이 터널을 지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톨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턴파이크나 뭐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를 가다 보면은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 이지패스로 계산하고 또 이제 크레딧카드나 뭐 은행 어카운트로부터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은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톨부스 옆에 있는 둥그런 이 통에다가 동전이나 톨부스 이용하는 코인을 던져서 게이트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아들을 뒤에 태우고 교회를 다녀오거나 어디를 다녀오면 이 아버지는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이 동전 주머니가 아니라 뭐 이상한 그 함을 하나 열어서 주섬주섬 뭘 꺼내면서 던지는데 그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코를 던져야 되는데 병뚜껑이나 뭐 워시, 뭐 엽전 같은 뭐 이상한 것들을 던져가지고 톨게이트가 열리게 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아들이 그걸 보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속여도 돼요? 시끄러, 조용히 해. 그 일은 그렇게 잠복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 일이 아들도 이 아버지도 어릴 때 잘못 가르친 또 잘못 배운 결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우기를 원합니까? 뭐 12시간이 아니라 15시간 그 이상의 일을 해서라도 재정이나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내가 물든 것처럼 아이들도 자꾸 이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세상의 문화로 물들이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부모도 이 계산만 가득한 막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과연 이게 내게 유익할까 안 할까 지혜롭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들은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 우리의 계산법으로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세상 방식대로도 살아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니 악하다는 종 이 나쁘다는 종의 머리는 그렇게 돌아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오실 때 되면은 그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이 뭐 자기 계산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지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사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막 헤매다가 나중에는 애굽 땅으로까지 넘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몰라서 천성적으로 무슨 계산할 줄도 몰라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리 판단 분명히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86세에게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사라가 그랬겠죠.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이랑 나랑 들여가지고 뭔 애를 낳는다고 내가 젊은 여자 내 몸종 하가를 들여보낼 테니까 아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하갈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삭빠른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실 때 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순종하고 순종하며 순종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계산법에 접근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요. 네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내게 유익한 건가 아닌가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순종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는 성경의 그 위대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젊은 시절 인간의 계산법에 물들어 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계산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일개 천부에 불과한 그 젊은 시절에 그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전권적인 역사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왕이 됐으니까 철저히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진 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챙겨두고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 노릇을 아는가 하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 세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도 머리를 굴립니다. 저 녀석을 다윗만 없애면 되겠구나.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손자들 그 후대까지 통치하게 된 우리 사울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 다윗 그놈만 죽이면 되겠구나. 여기 고씨가 없어서 참만 다행이지요. 고 다윗. 그리고 자신의 일생 목표를 고 다윗 제거로 삼다가 결국은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려서 전쟁터에서 결국은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일생이잖아요. 오늘 이 품꾼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사울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이 청지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다가 나에게 이익이 보이고 편리함이 보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덥석 잡아버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하면서 교회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같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물질로 섬기고 식량으로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데 아주 크게 헌신했던 이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교회를 섬길 때 자기 물질로 충성하면서 헌신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재물을 계속 얻게 되면서 또다시 이걸 나누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여러 자료를 살펴보게 되니까 아마도 이 부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후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은 남겨놔야지. 뭐 노후를 걱정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 로마 정부가 탄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될 터인데 내가 좀 그때 예비해서 도피자금을 좀 준비해놔야지. 도피자금을 뭐 준비해놔. 뭐 그런 것들.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이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신약교회는 위태로워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에게 벌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들의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얼핏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새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그 추운 벌판에 살다가 수천리길을 넘어와서 한국에서 살다가 또 알래스카로 갔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하는 그 철새들의 이동을 보면은 참 질서정연합니다. 어디서 훈련 받은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무리 지어서 먼 곳을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아픔과 다툼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러기 때를 보면은 V자 형태로 모여서 아주 높게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맨 꼭대기 그리고 정 가운데 이 정점에 있는 이 기러기가 수장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의 자리에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러기들끼리 죽음을 다투는 싸움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겨서 대장이 되면은 거기에 무슨 투기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장이 돼서 제일 높이 그리고 한가운데서 앞장서서 날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기러기 때들이 그 먼 거리를 때에 따라 날아갈 수 있도록 선도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자기 온몸에 털이 다 빠질 것 같은 공기 압력을 받으면서도 힘을 다해서 공기를 가르고 저항을 이겨내야만 그 모든 기러기 때들이 무사하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동화에서 읽은 얘기예요. 예, 서유럽 스웨덴 그쪽에 살고 있던 이 기러기 때가 남쪽 지중해로 날아가는데 어느 날 그 무리 속에 있던 몇 마리가 힘들어서 못 날아나겠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 이 곡창지대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 좋은 곡식만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철이 바뀌게 되니까 다시 이태리 지중해 연안에 있던 철새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자기도 이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날아 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날아가지 못한 기러기가 잡혀서 사람에게 가축처럼 길들여진 것이 거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위들은 사람이 사료를 주니까 맛있게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프랑스 사람들이 거위 배를 달라서 푸아그라 먹지 않습니까? 푸아그라. 거위의 간. 근데 사람들이 거위를 그냥 키워서 푸아그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푸아그라가 15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게 하는 사육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참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위를 키우면은 거위의 간이 붓고 간이 커지게 되고 간이 기름지게 돼가지고 한 10배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이건 동물학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뉴욕에서 어지간해서는 먹을 수 없는 요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이 이야기, 이 철새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기러기처럼 하늘을 가르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지시하신 방향에 안전하고 좋은 곳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 우리들이 어느덧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간이 붓고 배에 기름이 차고 결국 세상의 칼로 배를 갈라 우리의 생명을 도륙하는 그 희생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요. 본문에 보면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간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걸 맡깁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통째로 맡길 것이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합니까? 위선자들이 받아야 될 벌을 낼 거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거룩한 길을 내려놓은 채 세상의 계산으로, 세상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멸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이 흘러간 또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폐부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의 검이 되어서 착각이나 착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산, 주님의 생각에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복된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저희들 세상적 합리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을 떠나 오직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돌아보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